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을 앞세워 정상으로 복귀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작년 3월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가운데 백악관은 내달부터 사무실 근무를 재개키로 했습니다. 미 증권당국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도입한 의결권 자문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대학이 미납 수업료를 추심업체에 넘기면서 젊은이들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픽업트럭과 사냥총, 엽총 등 다양한 경품을 내걸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 제약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이를 전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실권이 없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실세였다는 점이 미국 정부의 문서를 통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 1부는 로이즈데일 로드에 위치한 세포드 현대 제공입니다.
억울한 교통사고 당하셨습니까? 음주운전 심각한 교통위반 티켓을 받으셨습니까?
32년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해온 마우리와츠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 바탕으로 여러 번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의 명성 높은 마우리와츠 변호사에게 믿고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703-256-8797, 703-256-8797.
오늘 진수 씨는 코비드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12세 이상 모든 주민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진수 씨는 누나의 백신 접종서를 확인하고 누나는 백신 예약 사이트 링크를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친구는 아내의 백신 예약을? 자, 짐작하시겠죠? 이제 백신이 코비드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거의 100% 예방한다는 것을 친구와 가족에게 알려줄 때입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 백신스타.gov를 방문하여 백신 정보를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을 앞세워 정상으로 복귀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작년 3월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가운데 백악관은 내달부터 사무실 근무를 재개키로 했습니다. 또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항공기로 여행한 사람의 숫자는 팬데믹 시작 뒤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CNN 방송은 존스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7일간의 미국 내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7,248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인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30만 310명에 달하며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과 2일에 견주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인명 손실과 고통 끝에 온 놀라운 이정표라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이제 팬데믹과의 전투에서 강력한 동맹인 백신 덕분에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1일까지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중 62.8%가 최소한 1회 백신을 접종했으며 51.1%는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또 전체 인구로 놓고 보면 50.8%가 최소한 1회 백신을 맞았으며 40.9%는 백신 접종을 끝냈습니다. 많은 주 정부가 방역 규제를 완화했으며 캘리포니아주 등 몇몇 주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했습니다. 백악관은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다음 달부터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메모리얼 데이 연휴의 항공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최다 수준을 찍었다고 CNBC 방송 등은 보도했습니다. 미 교통안전청인 TS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하루 평균 178만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증권당국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도입한 의결권 자문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사 자문사 감독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의결권 자문사는 상장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해 기관 투자자 등에게 조언을 해주는 기관으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한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7월에는 증권거래위원회는 의결권 자문사가 의결권 행사 권고 내용을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상장사에도 동시에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수파였다가 현재는 여당이 된 민주당 측 위원은 이런 규정에 반대했고 기업에 대한 주주 견제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대학이 미납 수업료를 추심업체에 넘기면서 젊은이들이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NBC 방송은 1일 미국에서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49개의 주의 공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내지 못한 수업료의 회수를 민간 채권 추심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들의 이런 조치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학교 복귀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국 교육과 관련한 매체인 해칭거 리포트 조사에 따르면 미 공립대학들이 채권 추심업체에 넘긴 미납 수업료 건수는 수십만 건이나 됩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공립대학생 15만 7천여 명이 내지 못해 추심업체나 외부 법률회사에 넘어간 수업료 총액이 4억 1,800만 달러나 됩니다. 또 미주리주 주립대는 매년 미납 수업료 1,100건 정도를 추심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추심업체가 해결해야 하는 미주리 주립대의 미납 수업료 건수는 약 7,300건입니다. 학생들은 미납 수업료를 모두 낼 때까지 학교에 재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업료 문제에 추심업체가 개입하면서 수수료와 이자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학생들 고통을 키운다는 MBC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를 배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오하이오주는 대학들의 미납 수업료 회수를 천천히 하고 재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의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무슨 근심 있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은 없고 걱정이야.
이젠 걱정하지 마. BK치과에서 새로운 플랜 나왔잖아. 매년 199불로 1년에 2회 정기검진, 치아클리닝, 구강 엑스레이는 물론 모든 시술을 60에서 35% 오프해준대.
정말 화수목요일 야간 진료한다는 BK치과? 또 대박이네.
모든 치과 진료 가능하며 편안한 진료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집니다. 센터베 엘츠마트 주차장 건너편 BK치과. 화수 목요일 야간 진료하는 BK치과. 703-609-2875. 703-609-2875.
안녕하십니까. 민자동차 정비의 민병섭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온 민자동차 정비가 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손길로 여러분의 차를 제 가족의 차와 같이 보살핀다는 저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하게 차를 맡기실 수 있는 곳 민자동차 정비입니다.
페어팩스 메인스트리트상의 PNC은행 건너편 민자동차 정비 703-869-9691 869-9691.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픽업트럭과 사냥용 엽총 등 다양한 경품을 내걸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팀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을 상대로 다양한 경품을 내건 복권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백신 복권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주 정부는 픽업트럭 2대, 평생 사냥과 어획 허가증 5매, 수렴용 엽총 10정, 주말 주립공원 무료 숙박권 25개, 주립대 4년 전액 장학 증서 2매 등 경품을 내걸었습니다. 미 중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에 놓인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산지가 많아 주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고유의 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고립적 성향이 강한 탓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비율이 41%에 그치는 등 다른 주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다양한 예방접종 독려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예방접종을 가장 꺼리는 연령대인 16세에서 35세 주민에게 백신 접종 시 $100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 적립계좌를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웨스트버지니아 말고도 다양한 경품과 혜택으로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주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2세 이상의 백신 접종자 가운데 30명을 뽑아 5만 달러를 주기로 했으며 콜로라도는 백신 접종자 중 5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델라웨어주와 뉴욕주도 대학 전액 장학금이나 도로 무료 통행권 등을 내걸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전국에서 성인 1억 6천만 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성인 70% 이상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백신에 지식재산권 면제의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 제약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경제전문 매체 CNBC가 1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등 30개 제약사가 가입한 이익단체인 미국 제약협회는 지난달 후반부터 구글과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디지털 광고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직후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반대 광고 캠페인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광고에서 바이든의 해로운 지재권 태도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거나 지재권 면제가 지구촌의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 기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협회 홍보팀의 글을 연결해 놓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구글에 실린 이들의 맞춤형 광고는 타깃 지역이 수도인 워싱턴 DC와 주변 지역이고 페이스북에 게재된 광고 역시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NBC는 미 로비 공개법에 따른 로비 활동 보고 결과 이 협회가 1분기에 로비 활동에 쓴 자금의 규모는 850만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에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독일 등 일부 국가는 반대에 나서면서도 국제사회의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테네시 주지사가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발언해 의사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일 현지 방송 등에 따르면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어린이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리 주지사는 앞서 26일 폭스TV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테네시주 보건부에 따르면 주내 신생아부터 10세까지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4만 8천 건이 보고됐으며 이 중 5명이 사망했습니다. 11세에서 20세 사이의 감염 사례는 11만 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5명이었습니다. 20세 이하 감염 사례는 주 전체의 19%를 차지합니다. 리 주지사가 조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의사들도 이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5월 말 현재 테네시주의 백신 접종률은 32.5%로 미국 전체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테네시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리 주지사는 과학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1년간 연구 결과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증상을 겪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남부 지역 주지사들은 최근 백신 접종 실시를 이유로 학교 내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의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어린이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패자인 공화당의 투표권 제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사안을 전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진행된 연설을 통해 미국의 투표권이 그간 보지 못했던 강도로 공격을 받는 중이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와 관련한 노력을 지원하고 그의 수많은 책무 중 하나로 이끌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의 이번 연설은 1921년 5월 31일부터 이틀간 발생한 털사 인종 대학살 100주기를 추모하는 행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시 털사에서는 최대 300명의 흑인이 백인의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로 투표 참여 문턱을 높이는 법안을 각 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등 총 15개 주의회에서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등의 절차를 제한하는 법안 22건이 최근까지 통과됐습니다. 특히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행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투표권 단체, 민간 부문 등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원과도 접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의 김남수입니다. 1956년 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기간입니다. 늦게 가입하시면 평생 내는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기 쉽게 703-256-0300 703-256-0300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QMB 함께 가지고 있는 분, 65세 지나서 은퇴하시는 분, 메디케어 무료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스프링필드 세포드 현대 계절의 여왕 5월에 드리는 현대 세일즈 이벤트 2021 엘란트라 2021 소나타 최대 60개월 무이자 모든 뉴 세포드 현대 자동차는 미국 최고 수준의 10년 10만 마일 무상 서비스와 오너 어시어런스가 지원됩니다. 스프링필드 로이스데일 로드에 위치한 세포드 현대로 방문하세요. 703-776-9040 sepfordhyundai.com 0% APR 60개월 할부 기준은 크레딧이 승인된 분에게 해당 승용차 가격 1000불당 월 $16.67가 적용되며 모든 고객이 자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딜러샵에 문의하세요. 2021년 6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기부하기로 공언했던 8천만 회 분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계획을 2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1일 코스타리카에서 카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주 정도 내에 백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공급할지 발표할 것이라며 백신을 받는 국가에 어떠한 정치적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국제 백신 지원 프로젝트인 코백스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신의 공정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백신 공급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국과 차별화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정유업체 중 한 곳인 브라질의 JBSSA가 2일 안으로 사이버 공격 피해를 대부분 복구할 수 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JBSSA는 성명을 통해 사이버 공격 피해 복구가 상당히 진전됐다면서 내일부터 공장 대부분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JBSSA의 미국 자회사인 JBS USA 측도 전산망을 대부분 복구했으며 대다수 공장이 제품 운송을 재개하고 일부 공장이 돈육과 가금육 생산 공정을 재가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JBS USA는 지난달 30일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특히 북미와 호주에 있는 공장을 지원하는 전산망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JBS USA가 받은 랜섬웨어 공격이 러시아 범죄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BS는 미국의 84곳, 호주의 47곳의 공장이 있고 두 지역에서 가장 큰 정육업체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도 올해 쇠고기의 물가가 1에서 2%, 돼지고기는 2에서 3%, 닭고기 등 가금육은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상원이 30여 개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사실상 조약 파기를 공식화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은 2일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안을 심의하고 출석 의원 152명의 전원 찬성으로 탈퇴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하원이 앞서 지난달 19일 탈퇴안을 승인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군비 경쟁과 우발적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러시아의 조약 불이행을 이유로 먼저 탈퇴를 선언했으며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탈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러시아도 올해 1월부터 탈퇴를 위한 내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탈퇴로 34개국이던 가입국이 32개로 줄어들고 핵심 국가들이 떠나면서 조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습니다. 올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브 관방장관은 2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소마 히로시마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성화 봉송 루트를 나타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했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소마 총괄공사를 통해 한국 측 항의에 대해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역할과 사명으로서 스포츠 선수를 정치적 상업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올림픽 헌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헌장 관련 발언은 한국의 대권주자들이 독도 문제를 들어 도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얘기하고 한국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IOC의 중재를 요청키로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7월 이를 처음 확인한 뒤 일본 측에 항의했으며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부각한 뒤인 지난달 24일 주한 일본 대사관 등을 통해 재차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등을 주장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넉 달이 지난 미얀마군에서 군경과 시민 방위군 간의 충돌이 점차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난민 시설에도 무차별적으로 총탄이 날아드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일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동부 카야주 데모소 지역에서 주민 자체 무장 조직인 카레니 민족 방위군과 이 지역 병력 증강에 나선 미얀마군 간의 충돌이 지난달 하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레니 민족 방위군은 미얀마군 최소 8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군은 제트기와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 이 지역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고 방위군 소속 주민 최소 8명과 민간인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측 간의 충돌이 잦아들지 않자 데모소 및 인근 지역에서 주민 10만 명가량이 집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라와디는 전했습니다. 북서부 사가잉 지역 까따구에서도 지난달 31일 미얀마군 제트기가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서부 친주 남부 지역에서도 친주 방위군이 민단 및 칸타페 인근에서 지난 주말 미얀마군과 충돌했다고 미얀마 나우가 친주 방위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주 방위군은 미얀마군 최소 8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군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이사칸 마을의 난민 캠프에도 총격을 가해 난민들이 또다시 피신해야 했다고 친주 방위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성화 봉송로를 나타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미세한 점으로 표기해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트위터를 통해 독도는 미국이 인정하는 한국 영토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대선 후보가 다케시마를 일본령 표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올림픽 보이콧도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거북한 발언이지만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한국령으로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009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소속으로 집권해 9개월간의 단명 내각을 이끌었던 하토야마 전 총리는 트위터를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두고 조공 외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덕트 클리닝 상담해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서울 컴퓨터 시스템. 지난 20년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웹디자인, CCTV, POS, 전화 시스템, 비즈니스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서비스로 여러분이 정보통신 기술에 필요한 최고의 서비스와 기술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이용한 컴퓨터 칼럼과 무료 상담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www.seoulcomputer.net 703-579-1707 579-1707 서울 컴퓨터 시스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실권은 없었고 1979년 12.12 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실세였다는 점이 미국 정부의 문서를 통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일 미 국무부가 외교부에 전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외교문서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본국의 긴급타전한 서울에서의 탄압이란 제목의 전문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전두환의 계급은 소장에 불과했지만 군부의 실세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서 무기력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 정부가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에게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한 정황도 외교문서에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1980년 3월 13일 작성한 문서에는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 대사와 전두환 간 면담이 담겼는데 국무부는 전두환이 이번 만남을 올리브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그의 높아진 위상을 수용하고 미 대사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5.18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및 학계의 의견에 따른 우리 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모두 문서 80여 건을 공개를 요구했는데 작년 43건에 이어 이번에 14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발포명령을 내린 책임자나 지휘체계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나머지 23건은 미국 정부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1980년 5월에 광주 배치된 계엄군이 증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광주고법 민사 2-2부는 이일 5.18 관련 단체인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북한군의 개입과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전 씨 측은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은 없었다며 항소했으며 원고 5.18 단체 측도 시민군 장갑차에 계엄군이 사망한 것처럼 기재한 내용 등을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허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대 항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측은 또한 회고록 내용을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설, 비무장 민간인 살상과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주장, 기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변론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민사재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에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4.7 재보선 참패 요인 중의 하나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를 꼽으며 통렬한 반성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면서 국민과 청년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이해찬 당시 대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송 대표는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가 과연 자기의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의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 전 장관 가족이 검찰의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 서 있다면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에 융당 폭격해온 것에 대한 반론의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대표는 박원순 오고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송 대표는 내로남불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 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내일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회동에서 구체적인 검찰 인사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은 인사의 방향과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내일은 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인사 대상을 거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래야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장과의 검찰 인사에 대한 협의는 한 차례 정식 회동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절차 등이 필요해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발표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 장관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임박한 검찰 인사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과 함께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대 그룹 대표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제에서 가진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4대 그룹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에둘러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의견을 들은 문 대통령은 기업과 경제계의 고충을 짚은 데 이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면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면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사면에 공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의견을 듣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진행해 최정화였습니다.